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래입니다. 아이들이 옷에 침을 이렇게 줄줄 흘리죠. 먹을 거 주면 이 옷에 먹을 거 다 또 묻히죠. 조금 전 세탁기에서 나온 깨끗한 옷인데도 아이들 입혀놓으면 또 금세 더러워져서 빨래통에 들어가는 거죠. 뭐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뭐 흙을 가지고 노는 시대가 아니라서 좀 덜합니다만 이전에는 그냥 동네 밖에만 나갔다 와도 초등학교 아이들 옷이 다 흙투성이고 비 오는 날만 되면은 뭐 논밭에 나가서 놀다 보면 다 옷에 진흙투성인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식이 서너 명 되는 어머니는 빨래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죠. 뭐 활동적인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 세탁기가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옷이라는 것이 더러워지면 빨래라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우리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죠. 죄를 용서받는 방법, 죄를 씻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또 진심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새로운 언약이죠. 얼마나 참 감사한 주님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니까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는 여전히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진 거 끌고 와가지고 제단에다가 그런 것들을 바치면서 또 불태움으로써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죄를 그 값을 치르는 거죠. 혹은 어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그에 대한 응당한 또 벌도 받아야지 그 죄의 값이 좀 상쇄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얼마 전에 이제 복음을 듣고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왠지 내 죄의 문제가 다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리가 없는데, 이전에 내가 유대교에서 생활할 때는 그래도 소도 한 마리 좀 잡아야 되고 양도 좀 한 마리 갖다 바쳐야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거 하나면은 내 죄가 용서된다? 야, 이거 뭔가 좀 찜찜하다. 아무래도 내 예수님도 믿지만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전통, 그것도 좀 내가 같이 지켜야겠다라고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직 초대교회 모습들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또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불교 신자로 살아가셨던 분들이거나 혹은 타 종교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회개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또 남들에게 좀 선행도 해보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것을 좀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야, 예수만 믿으면 죄가 다 용서된다라는 거,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제사도 드리고 율법대로 우리가 할례도 행하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거지, 안식일도 지키고 명절도 지키고 율법들의 항목들을 다 지켜야지만 이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면서 다시 옛날의 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는데 어찌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 의문증이 생긴 거죠. 그리고 봐서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았을 텐데,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죽음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전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랑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새벽 예배 때 계속 보실 텐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 저자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천사와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유대교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소개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리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님,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해와 달과 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늘과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먼저 계셨던 영원하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보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저자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담대하게 소개하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래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보면 돼요? 그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복음서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걸 부탁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의심하지 않을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토록 나와 함께 오래 지냈는데 그걸 구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존재하도록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것을 놓으시면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죄를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지극히 크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여기 3절까지만 딱 읽어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엄청난 위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히브리서가 이렇게 시작하는지 그 배경을 앞서 이야기 드렸어요. 아,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뭐라도 좀 더 해야지, 내가 뭐라도 좀 더 착한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예쁘게 보여야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야? 저 나사렛 30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저 사람 믿는다고 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해 되겠어? 아, 이거 너무 찜찜한데?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많은 구절입니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딱 하나예요.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영적 존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4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천사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들을 보니까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세상의 그 어떤 세탁을 아무리 해도 그가 입고 있는 그 하얀색 옷처럼 밝게 빛나는 옷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천사의 모습이 신비해서 엎드려 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움은 천사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봅시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무리 천사들이 아름답고 천사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You are my son 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종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섬기는 영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하고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30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내 죄를 용서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바로 천사들도 수종드는 만물의 상속자, 천사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타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창조자시다, 구원자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 죽음이 어찌 죄인들의 죄를 씻기에 불충분하겠는가? 그 피가 능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해결해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이 예수가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낸 허구의 인물도 아니고 전설 속에 있는 인물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 보배로운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마음껏 또 복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태어난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이 아기, 목수로서 살아갔으며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던 나사렛 청년 예수, 로마의 죄수들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를 떠나서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헐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 알아가고 주님 닮아가고 또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